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자오시의 타이완 외교부장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구실로 중국이 진행 중인 군사훈련은 침공 준비를 위한 모의 계획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부장은 오늘 타이베이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중국은 군사교본에 따른 훈련을 타이완 침공 준비에 사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우 부장은 또 중국이 타이완 대중들의 사기를 약화시키기 위해 대규모 군사훈련과 미사일 발사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과 허위 정보, 경제적 강압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군사훈련들이 종료되더라도 중국은 향후 타이완 해협에서의 오랜 현상 유지를 해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정례화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군은 어제 타이완 주변에서 지난 4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던 군사훈련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타이완군도 타이완섬 최남단 핑둥현에서 오늘에 이어 11일에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어제 중국이 향후 2년 내 타이완 침공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에는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에 탑재되는 정밀 미사일과 러시아의 항공기와 로켓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지대공 미사일,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이 포함됩니다.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번 지원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세를 격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남부와 기타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러시아가 침공을 개시한 지난 2월 이래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 규모는 약 91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50여 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주권과 영토 보존성을 수호하려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위해 핵심 안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추가로 가능한 체계와 역량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지원은 전장터에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협상 테이블에서 우크라이나의 궁극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려된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계은행도 이날 미국이 제공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45억 달러의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매우 기여한 용역과 연금 지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세계은행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기간 동안 죽거나 다친 러시아군 병력은 7에서 8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러시아 측 사상자는 아마도 7만 또는 8만 명에 달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칼 차관은 이는 전사자와 부상자를 모두 합한 수치라며 실제 숫자는 조금 낮거나 높을 수도 있다며 대략적인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군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목표 중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상자 숫자는 놀랄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칼 차관은 우크라이나 측의 사기와 전투 의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러시아의 평균 전투 의지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우크라이나의 중대한 이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어제 미국과 체결한 핵군비 통제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 뉴스타트에 따른 사찰을 잠정 중단한다고 미국에 통보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건 하에서 짧은 통보만으로 사찰 활동의 재개를 집요하게 바라는 미국 때문에 이같이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건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점을 만들며 러시아가 미국 영토에서 사찰을 시행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은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의 핵무기를 면밀히 감시하기 위해 18개 핵시설에 대한 현장 사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100여 년 전 영국이 무력으로 약탈해서 지금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나이지리아의 고대 왕국 베닌의 유물이 본국 나이지리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박물관,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등의 반환 약속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영국 런던의 호니먼 박물관이 70여 점에 이르는 베닌 왕국의 유물을 반환하기로 해서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베닌 왕국은 15세기 중엽부터 17세기 중엽까지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하고 번성한 제국이었습니다. 특히 황동 주조술이 발달해서 청동 조각 예술품이 유명했는데요. 1897년 영국의 침략으로 왕조가 사라졌고요. 몇 년 후에 또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면서 3천여 점의 청동 유물이 유럽 각국과 미국 등으로 흩어져 박물관과 대학의 소장품이 됐습니다. 또 베닌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자, 이번에 영국 런던의 박물관이 반환하기로 한 이 베닌 유물은 청동 주조판과 제이용 물건, 또 노스의 종, 부채, 바구니 등 생활용품과 함께 왕국의 열쇠 등 70여 점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잃어버린 문화재 반환을 위해서 노력해온 나이지리아 국립박물관 기념위원회가 세계 각지의 박물관과 기관과 협의를 해온 노력의 결실 중 하나인데요. 반환 결정을 내린 쪽의 공통적인 이유는 무력으로 획득했다는 증거가 분명한 유물이고 본래 주인에게 소유권을 돌려주는 것은 도덕적이고 적절하기 때문이다. 또 약탈한 유물을 전시해서 기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성의 의미였습니다. 나이지리아 당국은 문화재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권리와 감정을 고려한 정의로운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900여 점의 베닌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대형 박물관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8월 10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황해도 일부 지역은 구름 많이 끼겠고 해주, 개성은 새벽 한때 비 내립니다. 강원도로는 오전에 구름 많이 끼고요. 장전과 평강 새벽 한때 비 쏟아지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황해도 지역에 내리는 비의 양은 50에서 15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20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과 해주가 21도고요. 신의주 18도, 중강 20도, 해산 11도, 함흥 19도, 원산 21도, 장전 22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에는 비 그치고 해가 나면서 무덥겠습니다. 평양과 중강이 31도, 개성이 30도, 신의주는 32도로 서쪽 모든 지역이 30도에서 32도 사이입니다. 함흥과 원산이 낮 최고 31도고요. 장전이 29도, 청진 29도, 해산 27도, 삼지연 22도입니다. 동해상 대체로 맑겠습니다. 먼바다 쪽만 새벽 한때 비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의 안보 지원을 위해서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나가사키 원폭 투하 77주년을 맞아서 희생자들을 기리고 세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남부 하이난성에 대한 봉쇄 조처를 8일 확대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또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8일 우크라이나의 안보 지원을 위해서 10억 달러 상당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국방부의 지원이라면 군사적 측면의 지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 2월 개전 이래 미국의 무기 저장고에서 내보내는 18번째 지원으로 단일 지원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미국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안보 지원에 계속해서 전념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새로 추가로 지원하는 이 무기 체계들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이번 지원에는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용 추가 포탄을 비롯해서 155mm 포탄 7만 5천 개, 120mm 박격포 시스템 20기와 120mm 박격포탄 2만 개, 그리고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1000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자 지금 우크라이나군 전장에서는 이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로 큰 전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지원에는 하이마스는 추가 지원하지 않는 모양이군요.
네, 이날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이마스 추가 지원 없이 포탄만 지원하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네네.
네, 그에 대해서 칼 차관은 미국 정부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16개의 하이마스를 보냈다면서 이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방해하는 데 있어서 꽤 많은 걸로 국방부는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어떤 지원이 포함됐습니까?
네, 클레이모어 대인지뢰, 국가방위용 첨단 지대공 미사일용 탄약도 이번 지원에 포함됐는데요. 특히 이 첨단 지대공 미사일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방어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합니다. 이들 공격용 무기 외에도 50대의 무장한 의무 차량과 의료 물품도 이번 지원에 포함됐습니다.
네. 자, 그동안 미국 국방부가 지원한 규모를 돈으로 따지면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이번 지원으로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은 총 98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
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적 측면의 지원도 계속해 왔는데요. 이날 국제개발처는 재무부와 협력해서 45억 달러 상당의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전쟁이 6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지금의 전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칼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몇 주 동안 러시아는 동부 지역에서 아주 큰 성과는 아니지만 점진적인 성과를 봤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군은 이를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치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는 저하되지 않았고 싸우고자 하는 의지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러시아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은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러시아군의 피해도 작지 않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칼 차관은 우크라이나군이 지금까지 3,000대에서 4,000대에 달하는 러시아 군용 차량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또 러시아 측의 사상자가 7만 명에서 8만 명에 달하는 걸로 추산했는데요. 칼 차관은 러시아는 전쟁 초반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목표 가운데서 그 어느 떤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남부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네요.
네,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방사능은 누출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는데요.
네.
예, 하지만 연 이틀 미사일 공격으로 핵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미사일을 누가 쐈는지 그 공격의 주체를 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죠?
네, 서로 상대방이 이른바 핵 테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자포리자주는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를 수복하기 위해서 위험한 공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예, 러시아의 한 매체는 러시아 정부가 임명한 현지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자포리자 원전 주변 일대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뭐라고 합니까?
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이 원전을 군사기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위험한 상황을 꾸며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력 공급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원전에 대한 이른바 자작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을 주의 깊게 보는 곳이 있죠.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긴급 성명을 내고 핵 재앙의 위험을 우려하면서 양측 모두에게 원전 일대에 대한 공습 중단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또 이 전문가들이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접근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원전인 이 자포리자 원전은 6기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2기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으로 갑니다. 8월 9일은 미국이 일본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지 77년이 되는 날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8월 9일은 인류 역사에서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입니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 막바지인 1945년 8월 9일,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처음 투하했고요. 이어서 9일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관련 행사가 열렸네요.
네, 이날 오전 나가사키에 있는 평화공원에서는 희생자들을 기리고 세계 평화를 기원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부부처 강료들, 희생자 대표들과 핵 보유국 등 각국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02분 원폭이 투하된 시간에 묵념으로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예, 러시아 대표도 행사에 참석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행사에는 역대 최다인 80여 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러시아 그리고 동맹인 벨라루스는 지난 6일 히로시마 행사에 이어서 이번 나가사키 행사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번 취임 후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석하는 거죠?
맞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에 취임해서 처음으로 이런 행사에 참석한 건데요.
네,
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핵무기의 위험성과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 세계 유일 피폭국인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과연 어떤 발언할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네, 자 기시다 총리 어떤 이야기 있습니까?
네, 기시다 총리는 연설에서 지금 우리는 비록 중대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지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역사를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나가사키가 인류의 마지막 피폭지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코 더 이상은 인류 역사의 원폭이 투하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나가사키의 다오의 도미 히사 시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핵무기 폐기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다오의 시장은 핵무기는 존재하는 한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류를 위해서는 핵무기를 지구상에서 없애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오의 시장은 또 일본의 핵무기 금지조약 가입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지난 2017년 유엔에서 채택된 그 조약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유엔 총회에서 120여 개국 찬성으로 채택된 핵무기 금지조약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국의 안보가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오의 시장은 일본 정부에 미국의 핵에 의지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할 걸 촉구하면서 지구의 평화와 인류의 안보를 위해서는 핵무기를 없애는 게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원폭 투하로 인한 피해 어느 정도입니까?
네, 히로시마에서 14만 명이 그리고 나가사키에서는 7만 명 이상이 숨진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11만 9천 명의 생존자들이 정부의 의료 지원 대상자들인데요. 이들의 평균 나이가 지금 84세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근에 남부 하이난성을 봉쇄했는데 자, 8일 봉쇄 지역을 확대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 관영 언론들이 8일 하이난성의 성도인 하이커우시를 비롯해서 몇몇 지역으로 이 봉쇄 조처가 확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하이커우시에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3시간 동안의 잠정 봉쇄령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앞서 하이난성 정부는 지난 주말에 이 봉쇄 조처를 단행했었죠.
네, 맞습니다. 하이난성의 최남단 해변 도시인 싸냐가 지난 6일 봉쇄된 데 이어서 7일에도 다른 몇몇 도시가 봉쇄됐습니다. 사냐시에는 지금 무기한 봉쇄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네. 하이난성이라면요. 정말 중국 안에서도 아주 유명한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하이난섬 남부 해안 도시인 사냐는 고급 리조트와 호텔에 몰려 있어서 여행의 중심지로 코로나 유행 시기 전에는 중국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던 곳입니다.
네. 지금 여름 휴가철인데요. 그러면 이번 봉쇄 조처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발이 묶여 있는 겁니까?
네.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냐에서만 관광객 약 2만 5천 명이 사냐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봉쇄 조처가 내려진 지역 안에서는 이동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봉쇄 조처가 내려진 몇몇 지역에서는 코로나 검사라든지 생필품 구입, 또 필수적인 직장인 목적 외에는 사는 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
네, 대중교통 운행도 모두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냐에서는 7일 동안 5번 코로나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사람은 떠날 수 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자, 하이난성은 그동안 중국 안에서도 코로나 감염 사례가 매우 적었던 지역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증상이 있는 감염 건수가 겨우 2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만 1,400건 이상이 보고됐는데요. 그중에 980여 건이 증상이 있는 감염이었습니다.
네. 네,
한편 하이난성에서는 7일에만 470건 이상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는데요. 이 가운데 245건은 무증상입니다. 참고로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중국 전역에 코로나 발생 건수가 760건 이상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네, 뭐 숫자는 많다고는 합니다만 뭐 세계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이 정도는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된 후에 그동안 하이난 지역에서 발생한 건수로는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가 확산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해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완전 봉쇄를 근간으로 하는 이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했는데요. 하지만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준 걸로 평가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홍콩이 코로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조처를 도입했다고요?
네. 홍콩 당국은 입국자에 대한 호텔 격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줄인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이 조처는 12일부터 발효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 연방수사국 FBI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저인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조깅을 하던 흑인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백인 남성들에게 두 번째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식료품 배송 서비스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했는데 최근 물가 상승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다시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저를 연방수사요원들이 수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이 자신의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랄라고 리조트를 급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사실이 어떻게 밝혀진 겁니까?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8일 저녁 성명을 내고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아름다운 우리 집 마랄라고에 FBI 요원들이 대거 들이닥쳤다며 집이 포위당하고 점령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관련 정부기관과 협력한 이후 예고도 없이 우리 집을 급습했다며 이는 불필요하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FBI가 왜 압수수색을 했는지는 알려졌습니까?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에 있었다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압수수색 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 법무부와 FBI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명에 대해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 언론은 이번 압수수색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반출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당시 대통령 공식 기록물 상당수를 백악관에서 마랄라고 리조트로 옮겼고 또 자택으로 옮긴 상자에서 기밀 정보가 발견돼 현재 법무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관련 사실이 알려진 게 벌써 몇 개월 전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올해 초 이 국립문서관리청은 이전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록을 찾기 위해 대통령과 협조하던 중 마랄라고 리조트에서 15상자 분량의 대통령 기록물이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네. 자, 대통령 기록법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예, 대통령 기록법은 지난 1978년에 제정된 법으로 대통령은 물론 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이 다룬 모든 공식 자료는 대통령 개인 소유가 아닌 국가의 소유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 시절의 메모와 편지, 이메일 등 서면으로 이뤄진 의사소통 기록 일체를 보관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관련 기록물은 모두 국립문서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이런 기록물들을 사저로 가져간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다며 대통령 기록법에 따라 국립문서관리청이 마랄라고에서 상자 15개를 이송해 갔다고 밝혔고요. 문서관리청도 이 과정에서 이 마랄라고 사저를 찾아가거나 압수 조천하지 않았다고 밝혔었습니다.
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서 FBI가 압수수색을 벌인 거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급습은 검찰의 직권 남용이자 사법체계 무기화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FBI 요원들이 리조트 금고까지 열었다며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압수수색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고요?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2024년 대선 출마에 나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싶은 급진좌파 민주당원들의 공격이라고 이번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는데요. 따라서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대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자, 백악관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백악관에서 관련 언급을 내놓진 않았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통보는 받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이 대통령 기록물 반출 문제 외에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이 불법 행위를 벌였을 가능성에 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조깅을 하던 흑인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백인 남성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종신형이 선고됐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동네에서 조깅을 하던 이 흑인 청년을 살해한 그레고리 맥마이클 씨와 그의 아들 트래비스 맥마이클 씨에게 연방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지아주 남부지방연방법원은 8일 이 두 사람에 대해선 종신형을 그리고 이들의 이웃으로 사건에 가담한 윌리엄 브라이언 씨에겐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자,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일으켰던지 알아볼까요?
네, 이들 세 남성은 2020년 2월 조지아주 브런즈윅에서 조깅을 하던 25세 흑인 남성 아머드 아버리 씨를 추격하고 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을 이웃인 브라이언 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예, 당시 맥마이크 부자는 아버리 씨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절도 사건에 연루된 사람으로 오인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자신들은 조지아주의 시민체포법을 따랐고 아버리 씨가 자신들을 공격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들 세 사람이 그때 바로 체포되지 않아서 또 논란이 됐었죠.
맞습니다. 사건에 담당한 검사들이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 경찰이 체포에 나서지 않았고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 70일이 지나도록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고 총격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까지 공개되자 큰 반향이 일었고요. 결국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자, 이 사람들에 대한 주 차원의 재판도 열렸습니까?
네, 앞서 이들은 주정부 재판에서도 유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월 조지아주 글린 카운티 법원은 이들 세 사람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제 종신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맥마이클 부자는 강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고, 브라인 씨에겐 30년간 수감 후에 가석방 조건이 부여되는 종신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연방재판에서 두 번째 종신형을 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들 세 명은 앞서 지난 2월 열린 연방 재판에서 인종을 이유로 아버리 씨를 공격하고 납치 시도를 함으로써 아버리 씨의 시민권을 침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맥마이클 부자는 총기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자, 이날 8일 리사 갑베이 우드 판사가 맥마이클 부자에 대해 종신형을 내린 거고요. 우드 판사는 형을 내리면서 이 맥마이클 아들에게 이 당신은 아버리 씨의 피부색 때문에 행동한 것이 라며 연방 증오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웃인 브라이언 씨는 이번에 종신형은 피하게 됐네요.
예, 우드 판사는 브라이언 씨의 경우 아버지 씨를 추적할 때 총을 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맥마이클 부자보다 짧은 형을 선고받을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가벼운 형별을 받을 자격은 없다며 35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연방 형기를 마치기 전에 브라이언 씨는 90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맥마이클 부자, 선고에 앞서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예, 그레고리 맥마이클 씨는 선고에 앞서 아버리 씨 유족들 앞에서 그날 내 마음이나 아들의 마음에 악의는 없었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명시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식료품 배송 서비스 업계 관련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이 식료품 배송 서비스는 지난 2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가장 크게 성장한 서비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장 방문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이 소비자들이 대면 접촉을 피하면서 식료품 배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많이 호전되면서 해당 업계의 성장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식료품 배송 서비스가 지난 팬데믹 기간에 얼마나 성장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예, 해당 서비스의 시장 규모는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8월에는 5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뒤 2020년 6월에는 그 시장 규모가 34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무려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이 식료품 배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폭풍적으로 늘어나면서 또 시장에 뛰어든 업체들도 늘었다고 하더군요.
예,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 또 식당 조리 음식 배송 대행 전문 업체인 도어대시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 우버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호출 택시 서비스인데요.
네.
이용자들이 차량 이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서비스가 식료품 배달로까지 확대가 된 겁니다. 자, 도어대시도 식당 음식을 배달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었는데 소비자들을 대신해서 식료품을 구입해 배송하는 것까지 그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자, 이 외에 도 15분 내에 초고속 배송을 표방한 마이크 등도 신규 업체가 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업계의 상황은 어떻게 변한 겁니까?
예, 마이크는 공격적으로 늘리던 매장을 줄줄이 폐쇄한 데 이어서 지난 3월에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 팬데믹 시작과 함께 폭풍적으로 성장한 뒤에 곧바로 급격하게 하락한 모습이 업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식료품 배송 업체인 인스타카트는 지난 3월 자사의 자체 기업 가치를 40% 감소한 240억 달러로 낮춰서 평가했습니다. 미국 최대 식료품 업체 크로거는 올해 1분기에 배송을 포함한 온라인 판매가 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에는 소비자가 식료품 배송에 사용한 금액이 25억 달러였는데요.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식료품을 구매한 금액인 34억 달러보다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네. 뭐,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식료품 배송 서비스 업계의 성장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팬데믹 상황이 또 완화된 것이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건 말고도 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올랐는데 배송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한 마트에서 장을 본다고 가정해 보면 우유 한 통에 계란 12개, 소고기 450g을 산다고 했을 때 소비자가 직접 장을 볼 경우 약 35달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팁을 제외하고도 비용이 52달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네요. 자, 경제 소식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실업률이 발표됐죠?
예, 노동부가 지난 7월 미국의 실업률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실업률은 3.5%인데 기록적으로 낮았던 지난 2019년 9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실업률이 발표된 이후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낮은 실업률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7월 기업의 고용 건수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네요.
예, 지난 7월 비농업 부문 고용 건수는 52만 8천 건에 달했는데, 이는 전문가들의 전망치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약 2,050만 건의 일자리가 줄었는데요. 이후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2,200만 건의 고용이 이뤄져 팬데믹 기간에 줄었던 고용이 모두 회복됐습니다.
네. 자, 이런 노동시장의 긍정적인 지표들이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어떤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까?
네, 미국의 대형은행인 웰스파고의 세라하우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에 발표된 이 고용 자료를 볼때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위해 취하고 있는 금리 인상 등의 활동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는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뉴욕 전당대회는 순식간에 도시 출신의 진보적 성향의 대의원들과 시골 지역을 대표하는 보수적 성향의 대의원들 사이의 싸움터가 됐습니다.
뉴욕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 건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였습니다. 대의원들은 무려 95번이나 투표를 했지만 후보 지명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들이 수없이 투표를 거듭하는 동안 결국 윌리엄 맥허두 전 재무장관과 알프레드 스미스 뉴욕 주지사가 경선을 포기하고 후보를 사퇴했죠. 이두 주요 후보가 사퇴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의원들은 8번이나 더 투표한 끝에 마침내 타협을 이루고 대선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103번에 걸친 투표 끝에 최종적으로 존 데이비스를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대형은행의 변호사인 존 데이비스 후보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절 영국 대사로 잠시 근무했습니다. 민주당은 부통령 후보로 민주당 정치 지도자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동생인 찰스 브라이언을 선택했습니다.
1924년 대통령 선거 역시 두 주요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외에 제3당이 참여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과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지지했던 오랜 진보적인 지지자들 가운데 많은 수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선택에 반대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미합중국의 개혁 정신을 살리고 유지하려면 또 다른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보적인 후보들은 1922년 의회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선거 이후 공산주의자들이 대표적인 진보정당 내에서 세력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진보주의자 대부분은 공산주의자와 함께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자의 합류를 꺼리는 진보주의자들은 새로운 진보당을 결성했습니다. 이 새 정당은 위스콘신주의 로버트 라폴레트 상원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19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전통적인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에 맞서 도전장을 내민 제3당 대선 후보는 진보당의 로버트 라폴레트 후보였습니다. 라폴레트 후보는 20세기 초 미국 내 진보운동을 이끌면서 농민과 노동자의 이익에 앞장섰습니다. 라폴레트 후보는 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오랫동안 미국 진보 진영을 대표한 이름인 만큼 대기업이나 고용주들에겐 오랜 숙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라폴레트 후보는 철도와 천연자원을 국유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또 부유층의 세금을 인상하고 수력발전 관련 산업은 공공소유권을 갖게 하자고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로버트 라폴레트 후보는 어른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해야 할 미성년자에게 노동을 시키는 아동노동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노동쟁의에 개입하려는 법원의 권한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라폴레트 후보는 단일 대기업들이 중요한 산업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미국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1924년 대통령 선거는 켈빈 쿨리지 대통령이 쉽게 승리했습니다. 공화당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대선에 도전했던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35개 주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민주당의 존 데이비스 후보는 12개 주에서 표를 차지하는 데 그쳤고 제3당인 진보당의 로버트 라폴레트 후보는 출신지인 위스콘신주 단 한 주에서만 표를 얻었습니다. 당락을 결정짓는 선거인단 투표 외 일반 투표에서도 켈빈 쿨리지 대통령이 데이비스 후보와 라폴레트 후보의 표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차지하며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일부 유권자들은 켈빈 쿨리지 대통령이 워런 하딩 대통령 시절 행정부 관리들이 저지른 범죄를 해결하고 백악관의 정직과 신뢰를 되찾아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쿨리지 후보에게 표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켈빈 쿨리지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보수적인 경제정책을 좋아했고요. 연방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에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라폴레트를 대선 후보로 내세웠던 진보당은 1924년 선거가 끝난 뒤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라폴레트가 이끌었던 진보주의자들은 대부분 나중에 민주당에 합류했습니다. 진보당은 정치 정당으로는 더는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지만 진보당이 추구했던 사상과 사회운동에 담긴 개혁정신은 진보당이 사라진 이후에도 몇 년간 계속 이어졌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 시대는 진보주의자들에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의회 내 보수주의자들은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국가 농업 정책을 개혁하려 애썼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여러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시골 지역 농민들은 1920년대 미국의 일반적인 경제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지 못했습니다. 대량 생산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지만 농민들의 생산 비용은 오히려 증가했고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많은 농민이 삶의 터전인 농장을 잃었습니다.
농민들과 진보주의자들은 농민이 맞닥뜨린 현실적인 어려움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우리는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할 때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는데요.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It's my pleasure, as always.
I hate to break this to you, but you did not win the contest.
It's okay. Maybe next time. And I hope you'll keep quiet about this. Nobody knows I even participated in that contest.
Sure. My lips are sealed. 존이 경연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소식을 제가 전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I hate to break this to you, but you did not win the contest.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당신은 경연에서 이기지 못했어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I hate to break this to you.
여기서 break, B-R-E-A-K, break는 알리다, 말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Break the bad news, 나쁜 뉴스를 알리다.
Tell you the bad news. I hate to break this to you.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 가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I hate to break this to you. I wish I had another way to break this news to you.
이런 말을 전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I wish I didn't have to tell you this.
내가 이 말을 전하지 않게 되었었으면 좋았겠지만
I don't know how to tell you this.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It gives me no pleasure at all to have to tell you.
당신에게 이런 말 하는 거 절대 즐겁지 않지만
You may not want to hear this.
당신이 이 소식을 듣기 원하지 않겠지만
I hate to say this.
이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싫지만
I'm sorry to drop a bomb on you. I don't mean to drop a bomb on you.
당신에게 폭탄을 떨어뜨려 미안하지만
Unfortunately,
불행히도 대화에서 나쁜 소식을 전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문장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존이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I hope you'll keep quiet about this.
당신이 이 얘기를 말하지 않길 바래요.
Please don't breathe a word about this. Please don't say a word to anyone. This is just between you and me. Don't tell a soul. Please keep this a secret.
비밀로 해달라는 말에 제가
My lips are sealed.
내 입술은 봉인돼 있다. Seal, S-E-A-L, 봉하다, 굳게 닫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입술을 꼭 닫고 있다는 말은 비밀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Can I trust you to keep this quiet?
당신이 내 비밀 지킬 것 믿어도 되나요?
My lips are sealed.
비밀 지킵니다. 그럼 끝으로
I hate to break this to you.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te to break this to you, but you did not win the contest.
It's okay. Maybe next time. And I hope you'll keep quiet about this. Nobody knows I even participated in that contest.
Sure. My lips are sealed.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 hate to break this to you.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I wish I had another way to break this to you.
나쁜 소식을 전할 때 이런 말 하고 싶지 않다.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